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우리가 연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관한 것을 오늘 저희들이 좀 생각해보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21절서부터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네.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 지금 마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어떤 것인가, 권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뭐 군더더기 붙이지 않고 축축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그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또한 힘입고 사는 사람들로서 그와 같은 권세를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게 됩니다. 그 예수의 권세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말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세. 그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22절에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권위 있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랍비들과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그랬습니다. 이 다른 랍비들과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은 뭐냐면, 이 다른 랍비들은 주로 다른 자기보다 더 유명한 명망 있는 어떤 그런 랍비들 그 이름을 대면서 그 권위에 편승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개 랍비가, 아카바 랍비가 이렇게 예전에 가르치기를 하면서 보통 그렇게 어떤 사람의 그 명망이라든지 사람이 알려져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크레딧을 거기다 두고 그 다음에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보통 그 당시에 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권위에 힘입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어떤 다른 랍비나 사람에게서 가르침의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가, 예수님의 권세는 사람에게서 출처가 있다는 것을, 사람에게서 출처가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신 예수의 권세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환히 꿰뚫어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그냥 온 사람들이 좋은 어떤 그런 지식적인 것이라든지 신학적인 깊이를 더한다는 것이라든지 어떤 교양을 넓힌다는 것이라든지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말을 갖다 좋은 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의 속속들이 꿰뚫어 보면서 그 깊이를 찌르시면서 나를 바로잡아 주시면서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사실은 얘기하는 이 권위라는 말입니다. 이 엑소시아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엑소시아라는 헬라어는 그런 뜻이 있어요. 바로 이 모든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본래부터 오리지널로 창조되면서 나오는 그런 힘,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하나님 그분에로부터 직접 나오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그런 철학적이나 어떤 사상집이나 어떤 과학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리나 교양서적이 아니죠. 도덕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뭐 무슨 공식을 찾아내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건 어떨 때는 너무도 우리가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은 나를 이렇게 꿰뚫어 아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죠? 나의 깊이 있는 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그 다음에 나를 벌겨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느냐, 이 권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아시죠? 우리 한번 4장 12절의 말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두 구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그런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내 속에 깊이 숨겨져 있었던 그와 같은 어두운 것, 그것이 다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혼란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은요, 그 혼란이 가셔지고 우리에게 질서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에 질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절망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소망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달랐어요.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 대체 뭘 가르치는지 몰라요. 자기가 복잡하게 가르쳐요.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면 자기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면서 사실 속으로는 나도 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이라고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우리 다 몰라,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하면은 분명히 심플하고 단순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그걸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며 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양날칼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가 쪼개지는 거예요. 관절과 골수 및 그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도 우리가 드러난다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우리에게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떨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영혼에 살아나는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별로 그냥 그렇고요. 그렇다면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오늘은 별로 그냥 별로야 이러고 덮어버리지 마세요. 간절하게 주님 앞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세가 있는데 지금 제가 권세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가 떨어졌습니까? 내가 지금 바뀌어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주님의 권세에 연결되게 해주세요. 제 영혼이 열리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사모하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주님의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권세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사모할 때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권세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예요. 예수의 권세. 예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시죠. 예수의 권세는 말씀의 권세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 권세는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요, 예. 이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 좀 땀도 묻어 있고, 그 다음에 눈물짝도 좀 있어야 돼요. 제가, 저도 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그래요. 막 침적이 튀겨 있고, 막 보다가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기도하느라고 침이 막 여기저기 튀어 있고, 그냥 깨끗한 사람 보고 이상한 거예요, 정말. 예. 정말 그래요. 예. 정말 사모할 거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 소망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힘을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힘 같지만은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졸지에. 얼마나 쉽게 사라집니까? 사람이 만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또 나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세월이라는 것도 얼마나 빨리 갑니까? 다 돋보기 썼잖아요, 지금. 아닌가요? 나를 어떻게 속이면 나이를. 그죠? 언제까지 젊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까? 그러나 젊었지만 지혜가 있고 젊었지만 영적인 권세가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성의 권세가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그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일이에요. 그 예수의 권세예요. 예수의 권세를 빼놓고 그 크리스천들이 살려고 그러면은요 정말 힘없고 몰골이 추악해지는 거예요, 정말. 예. 예. 추악하다는 건 조금 좀 그렇지만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 믿으면 예수 미쳐야지 예수한테 권세가 나와야지 다른 데서 자꾸만 찾으려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가. 그렇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말씀의 권세고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권세도 바로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통치하시는 권세예요. 우리가 23절서부터 보면은요, 그때 회당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회당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악령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해요, 그것도. 조용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말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뭐, 목소리가 있는지 하간에 조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보나마나 좀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예쁘게 말했겠어요?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악령이 보통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군대도 있고, 이 딱, 이 떼지어가지고 집단으로 돌아다닌다고요. 깡패야, 떼지어 다니게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 악령들도 마찬가지. 떼지어가지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으로 달려붙어가지고 그런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저 여러 가지 그 퍼스널리티 있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좀 어떤 사람이 다중인격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보면은요 어떤 것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영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 하나하나에 그것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개가 붙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가 저기 나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예. 하여간에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약간 귀신 들린 사람이 했을 때 큰 소리 외칩니다. 우리를 없애리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함은요, 이것만 보면은 참 맞는 말이죠, 그죠? 나는 당신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십니까? 꾸짖어 말씀하시죠?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지금 입 다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용하게 그냥 입 좀 조용히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시겠죠? 예, 그 뭐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예.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가라. 예수의 마음은 너무도 아팠을 거예요. 좀 이럴 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이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어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있는 이 악령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시고 그러나 그렇게 묶여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을 가지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요. 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어떨 때는요. 그저 아프리카라든지 어떤 그런 파푸아뉴기니아라든지 그런데 그런 그 뭐 다큐멘터리 필름 보면은 거기에 완전히 그 악령들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있는 그런 불황민들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 자기들 신들 부르고 신접해요. 사실은요 신접합니다. 예, 악령이 접하는 거예요. 악령이 접해 가지고 뭐 우르르 하고 돌아다니고 그냥 얼굴에다 막 그 뭐 이상한 거 막 찔러 가지고서 막 뽑아내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게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라고요. 그게 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파괴시키는 거예요. 얼굴이 사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속에서도 그들도 예,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사인을 보이거든요. 그냥 뭐 자기 심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이 손을 얹어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기도하면은요,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잘 생각하셔야 돼.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다니까요. 감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셔도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도 그런 느낌 레벨, 감정 레벨의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다시 돌아가는 말씀이지만,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권세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 세대는 가면 갈수록 그런 것에 더 심취하게 만들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그러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 예수의 그 이름을 우리가 떠나서는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잖아요. 나가라!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면 좋은데 꼭 하세요. 보세요.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고. 이게 바로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곱게 안 나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결코 어두운 세력을 우리가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쉽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냥 틈새를 주면은요, 그 어둠의 세력이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것이든지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언제나 경성하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귀신이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바로 이 예수의 권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영적 존재들도 굴복시키는 권세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둡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어떤 것이 있다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모든 권세들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어두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는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권세, 예수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권세는 바로 영적 세계의 권세예요. 그 다음에 또한 예수의 권세는 또 어디까지도 나가느냐 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 현실 세계. 그러면 뭐 영적인 세계만 예수의 권세가 있고 현실 세계는 권세가 없느냐? 아닙니다. 현상 세계까지도 예수의 권세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매일 생활 속에서 실제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일들, 그것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회당에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현상 세계를 통치하시는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악령은 무섭게 내치시지만 주님께 의지하는 연약한 심령을 향해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수상적이고 영적인 영역에서만 그쳐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영적인 어떤 영역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뚜렷하게 증거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런 믿음인 것을 믿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게 신앙생활이에요. 결코 이게 추상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그 매일 생활 속에서도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문제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고 하세요.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일에서도 우리 주님의 권세가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권세는 놀라운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는 현실 세계에서도 예수의 권세는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는 이렇듯이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의 권세를 보고 경험하면서도 그 안타깝게도 심령에 이 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런 먹을 것을 베풀어 주셨지만, 병자를 낫게 해 주셨지만, 귀신을 내쫓아 주셨지만, 그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정도로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냥 좋으니까, 어떤 그 성경의 한 부분을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먹을 것 막 만들어내시고, 병자 고쳐주시니까는 그들이 예수께서 다른 데로 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앉혀놓으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붙들어 놓으려고 했더라. 그거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만 그것만 그냥 채워지고 그 정도예요. 그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을 그들은 제대로 사모할 줄을 몰랐어요. 우리도 자칫하면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사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정도로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머물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 것은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생활은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무엇이 됐다고요? 새 피조물이 되었노라. 새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원하는 것도, 우리의 권세도, 우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좀 우리가 맺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 그 6장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6장에 거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교회,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이 사람들 이렇게 구제하고 그런 일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부들이 막 이제 불평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헬라파 과부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간에 굉장히 막 분열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던 거예요. 파가 막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겼던 거예요. 이 공평의 문제가 이게 무엇이냐, 이 사랑이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되면서요. 초대교회 그 무섭게 그 균열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게 이제 사도행전 그 6장의 그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도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경건한 사람,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웠죠. 그죠? 그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더라.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렇게 사람들을 세워서 그런 일을 하게 한 이유를 사도들이 말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뭐에 전념한다고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하리라. 이게 뭐예요? 그런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게 아니죠. 반드시 그런 일을 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더욱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그 같은 그 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하나님 앞에 열려져 있는 그 일, 기도와 말씀이 그쳐지면 그 모든 다른 일들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만은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하리라. 그 사역을 결코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그 순간 모든 다른 모든 일들은 다 종교적인 생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익숙하고 습관적이고 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35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연결이죠? 관계죠? 하나님과 관계.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각각 열어고 올라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뭐를 해요?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가서 병자도 고쳐야 하겠다. 그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가셔서 병자 고치셨어요. 기적을 행해야 하겠다. 물론 가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러 왔다 하셨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일은요, 기적도 아닙니다. 병 고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은혜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어야 돼요. 언제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향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의 권세를 확신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예수의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또한 위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우리가 믿으면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으로 그걸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발휘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기도한다면, 그래서 예배드린다면, 그리고 사모한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독교는 연약한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는 힘이 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 경험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에서 우리가 걸려있거나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권세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기 원하세요.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들에게 준 권세를 너도 동참해서 누리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